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22절에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하였습니다. 때는 겨울이요 절기로는 수전절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수전절이 한우카라고 불리면서 유대인의 이제 명절 이제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 수전절은 마카비의 혁명으로 빼앗겼던 그 성전을 다시 찾게 되고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다시금 그 성전 재단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명절이죠. 이 유대인의 명절인 이 수전절을 빛의 절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뺏겼던 그 성전을 다시 찾았는데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요, 메노라라고 하는 성전 촛대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그 촛불이 겨우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가 아니라 8일 동안 기름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일 동안 그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절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하실 때에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이제 다 같이 이제 모이게 된 것이라고 이제 봅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에오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이제 나오나요? 볼 수 있죠? 저는 지금 저게 문제가 있어서 보지를 못해서. 예. 자, 24절의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에오스라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정말 뭔가 제대로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너희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이 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좀 건너뛰어서 30절 말씀인데 어떻게 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합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31절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구체적인 것이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인데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신성 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요,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물었던 것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대답한 것이 있어요. 무슨 대답을 합니까?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로 인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걸 알았어요.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신성 모독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알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더욱 확실한 믿음 가져야 될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냐라.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질문의 대답은 뭐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면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아예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 무엇이죠?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님의 간증이 너무 적절한 예화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대학 교수님이 주일이 되면은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지만 혼자 집에 남아 있는 겁니다. 교회에 안 가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에 잠깐 나갔었지만은 성인이 되고 지각이 있는 교수가 되면서 더 이상 신하와 같은 이야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아이들은 교회에 가고 이 교수님은 이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펄럭펄럭 하는 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가 보니까 차고 있습니다. 그곳에 날개가 부러진 새 한 마리가 차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면서 퍼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새가 차고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수님은 측은하게 여기어서 부러진 날개를 치료하고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새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리저리 펄럭이는 새를 잡기 위해서 이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새는 더욱더 도망가고 이제 이 교수님은 잡아서 치료해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지만 이 새가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망다니면서 더 날개가 상하게 되는 겁니다. 30분 이상 그렇게 막 서로 막 헤매면서 쫓아다니고 하다가 이 교수님이 그 새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혼잣말로. 이 바보 같은 새야. 내가 널 살리려고 하는 걸 도대체 왜 그렇게 모르느냐. 너무 답답하니까 살려주려고 그러는데 도망만 가니까 혼잣말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새가 될 수 있다면 저 새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바보였습니다. 저는 참 바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군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날개에 상처난 새처럼 바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기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제서야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새라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데 왜 그렇게 그냥 도망만 가느냐 막 답답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그렇구나. 우리가 새처럼 너무나 무지하고 바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이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 내가 바보였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이지. 새처럼 바보 같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한 길이냐, 뭐로 가나 도로 가나 가면 되지,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산 정상에 올라가면 되지, 뭐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곧 뭔 말입니까? 기독교든 천주교든 뭐 예? 불교든 힌두교든 뭔 상관이 있느냐,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정상에 가는 거 뭐 가면 되지 뭐 이런 논리거든요. 얼마나 잘못된 논리입니까?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고 주장일 뿐입니다. 산 정상을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그러나 죄인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들어보셔서 아시죠? 기독교인들도 뭐 거의 다 성철 스님 그러면 다 알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내가 대중을 속였다. 이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3,000배를 올려야 할 정도로 참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스님 만나려면.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존경했던 스님인데 그런 분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대중을 속였거니와 쌓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무간지옥으로 간다. 죽으면서 고백한 말이에요. 존경받는 수행자로 살아왔지만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마지막 죽으면서 고백한 거예요. 성철 스님이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성철 스님은 죄의 본질을 착하게 살았느냐, 뭐 죄를 지었느냐, 이 땅에 살면서 거기에서 죄의 본질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죽으면서 죄의 본질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깨달았으면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나는 무간 지옥으로 간다 그러고는 그냥 죽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됨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고 외우는 암송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확실하게 성경이 증언한 바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영생 주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알고 확실한 믿음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자, 29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28절에도 있고요. 29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한 것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의 손에서. 이 아버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죠? 우리들이 이 거친 세상을 걸어가다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넘어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넘어짐은 완전히 넘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넘어지긴 하여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패한 것 같지만 넘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손 내밀 때에 주님 손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아니요 넘어짐도 아닌 것이죠.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였을 때에 용감하게 믿음으로 바다 배를 떠나 바다로 발을 내딛은 사람은 베드로죠. 오라고 했을 때 걸어갑니다. 그런데 걸어가긴 갔는데 어땠습니까? 바람과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곧 빠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물에 빠진 실패를 경험하는 다윗을 베드로를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그 물에 빠지는 물 위를 걷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경험하지만은 물에 빠지는 그 실패 가운데에서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손을 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다시금 붙잡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함께 있던 그 제자들이요 좀 비웃었을 거예요. 빠질 것 뻔한데 어떻게 그거 걸어간다고 그렇게 그냥 나대냐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텐데 왜 그렇게 호들갑 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라고 했을 때에 물 위로 발을 내딛는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걷는 기적, 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럴 수 없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아주 스릴이 있고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빠질 위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다시금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어차피 물 위라고 하는 그 공간 장소는 내 힘으로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걸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뭐 다시 빠질 수도 있고 자칫하면은 넘어질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죠. 때로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저는 언젠가 이 구절,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울컥하면서 한번 뭐 눈물 흘린 그런 경험도 있어요. 이 성경 구절.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대, 붙들어 주신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넘어지지 않으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길을 내 힘으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사실 앞으로도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 손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물 위라고 하는 이곳은 내 힘으로 있을 수 없는 장소이지만 이 험한 세상에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세상이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기적을 주님 손 붙들고 갈 때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의 일화가 있는데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항상 오른손 주먹을 꽉 잡고 이렇게 다니셨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손을 이렇게 꽉 잡고 걸어가면서 하니까 손가락에 무슨 뭐 장애가 있는 줄 그렇게 아시고 악수해보면 알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문제도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았답니다. 그때에 이성범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손을 꽉 잡고 내가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거죠. 우리들도 이처럼 걸어가면서 두 손 꽉 이렇게 움켜쥐고 갈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 주님 두 손 붙잡고 간다 이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험하고 힘든 이 세상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두 가지. 확실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두 가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도 그 무엇을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손 붙들고 험하고 힘든 이 세상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충만 찬양하겠습니다.